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직접 친필로 쓴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는 베드로 후서 전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것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예, 성가대회가 없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박을 먹으면 한국에서는 삼각형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뽑아내서 익은지 안 익은지 맛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겉을 보고 꼭지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사지만 실패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그 방법이 효과적이 못됩니다. 제일 좋기는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가운데 익은지 안 익은지 그걸로 보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따라서 이 시간에 저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수박을 딱 잘라가지고 가운데 핵심이 익은지 안 익은지 또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 또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계신 분, 성경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신 분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보시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신앙인 주부에 나와 있는 제목과 약간 틀립니다. 뭐 그게 그건데 제가 어젯밤에 사실 설교 준비는 파이널 시험 마찬가지예요. 파이널 시험 아시죠? 학기 말 시험 하면서 갑자기 서고 생각해보니까 더 좀 강렬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감동시키는 신앙인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살짝 바꿨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찢기고 상처받고 서로 싸우고 방황, 고통, 고난 속에서 신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그것보다 못해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백성을 통해서 한번 이 인류의 구원 계획을 세워보자. 뭐 그 사람들 머리가 좋아서 그냥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반항하고 거부하고 결국은 예수님마저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역사의 과실을 실수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제 구약 중간쯤 갑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라 함이라. 예수님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New Covenant.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건너내던 그날과 첫 언약과 같지 않다. 왜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화,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Emmanuel,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 육신과 함께 세상에 오신 거란 말이죠.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성육신화 되신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그 계획이 펼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영어에서는 Salvation History, 역사적인 구원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이 그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righteous man,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하나의 중매장이 역할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에 못 박았죠.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그냥 이 땅에서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그렇게 쉽게 포기할 뿐이 아니시죠.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교회, 그리고 성경, 우리 성경,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모인이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글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뭡니까?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 comforter, 저 그리스 말로는 paraclete, comforter 보내서 다른 보혜사 보내서 땅까지 우리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회 성경,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수제자가 서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수제자가 쓴 한의 선말이에요, 선말이. 성경과 교회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은 여생, 우리가 여기 앉은 분 대부분 아주 젊은 학생들만 앉은 것 같은데, 인생의 길이라고 믿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거 할 때는 까만 머리에다가 30대 중반 장장한 젊은이의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30년 지나니까 이렇게 머리도 희끗희끗해가고 손자 손녀 생기고 이렇게 세월은 빨리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누가 있으며 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 누가 있느냐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아들에게 줄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마다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이게 생산의 법칙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그날그날 이르지 보낸 것이 아니라 떡을 달라면 뱀을 줄 자, 돌을 줄 자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 누가 있느냐. 더 좋은 것을 차고 넘치고 흔들어 밟고 눌러서 좋은 것을 주겠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부터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신앙을 진행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라. 그리고 실을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서 충만하라. Fill the earth. 이것이 우리 주신 과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루가 하루가 힘찬 삶 속에서 성장하고 발육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임이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다섯 가지 목표를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한번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자, 다섯 가지 보니까 말이 복잡하다 이런 말씀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을 분담했으면 돼요. 분담해서 교회 소속이 되고 이 일은 이 분야에서 저 일은 저 분이 또 이 일은 다른 그룹이 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 소속이 되어 있는 한 다 가능한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한국 음식에 비빔밥 있지 않습니까? 비빔밥처럼 잘 옮겨가지고 먹으면 그 비빔밥이 되어서 다섯 가지를 세 가지, 두 가지 또는 네 가지씩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다윗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버지는 이새,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 보시기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겠다 했죠. 네. 얼마나 위대한 논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경과 성령 속에서 생활하시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실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은 마음에 푹 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푹 든다고. 여러분 하나님 푹 마음에 드는 분들 되어서 신앙생활에 힘없고 활력 없고 이 세상 나가서 남에게 지르지 않고 무엇이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때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려면 택하신 족속이 되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택하신 족속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에는 택하신 족속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Chosen people.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죄인이 아니었으면 누가 있습니까? 회개하면 또 짓고 I'm sorry가 또 짓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건 헌수는 거라고요. 이건 베드로란 것이죠. 베드로. 베드로가 하는 게 칭찬, 예수님 칭찬을 괜히 받았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귀하신 분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참 잘했다. 이를 내가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통해서 알게 했다. 아이 그래도 1년도 못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반항했죠. 성경 말씀 보면요 저주하면서 한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러면 저주. 저주란 것은 뭐 분명히 말하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막 상시오 바람도 내면서 막 그냥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 이런 사람도 회개하고 울면서 통곡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그것이 지혜도 있었고 또 여러 귀하신 정기자매인 생활에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베드로가 뭐랬죠? 예수님 저는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그 하나님의 저기 네이처예요. 세 번씩 뭐지 해줄까 하니까 노. 1년에 7번씩 7749 490번 그래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회의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가운데서 용서해 주는 그 일을 잊어야 됩니다. 그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딜레마에 빠져요. 일본을 그럼 용서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슬람을 용서해야 되나 아닙니까? 이북을 용서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전부 다 원수요, 적이요, 예? 애니미이기 때문에 그 애니미를 우리나라 성경은 원수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성경의 번역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이라고 그러지 왜 애니미를 원수로 하나 말이죠. 원수 그러면 약간 그 좀 극한지 익스트림 그런 뜻이거든요. 그 원수라 하면 그럼 적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 하되 사탄과 마귀는 용서하지 마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 말씀 하겠습니다만은 하시다가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이 이 말 종종 생각합니다. 아이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원수 사랑 안 하냐 이러면 너 또 성경 말하기를 resist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다. 마귀와 사탄은 대적해야 됩니다. 칼 들고 총 들고 나가서 대적해야 돼요. 그 미국 우리 한국 전쟁 무슨 뭡니까? 바로 북한 중공 소련 공산당들이 지금 마귀들이니까 총 들고 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 가서 이슬람 그 ISIS를 딱 그렇게 대적합니까? 포기를 합니까? 바로 그들이 마귀 짓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크리스천 나라예요. 그것은 완전히 그렇게 못지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그 다음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 예. 왕 같은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옛날에 교회에서 교인들 다 보살피고 신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되지만 하여튼 헌신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깊이 가시려면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다니 우리 마리아 얘기를 기억하시죠. 자기는 계산하지 않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향유를 그 당시에 예수님 발 위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확 내려가지고 딱 넣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즐겼다고요. 네? 베다니 마리아 하는 일을 즐겼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 감동시킨 거예요. 헌신. 가난한 과부, 구창 가운데에 동전 몇 입 안 되는 그걸 갖다 헌금에 넣는데, 바리새인들은 부자들이 헌금에 얼마 내지는 거 보고 그걸 탈했단 말이죠. 너 지금 과부가 하는 걸 배워란 말이야. 어? 과부가 저렇게 가난한 가운데서 헌금하는데, 너희들 도대체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헌금하는 게 흥미롭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새로 보니기의 여인의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새로보니가 막 예수님께 쫓아 왔습니다. 이방인.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유대인들은 좀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젠타일. 이방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나는 유대인에게 보낸 예수인데 자녀들에게 보낸 떡을 취해서 이방인에게 그렇게 개들에게 던진 마땅하지 않으니라. 그가 이수로 보니게 예인이 옳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밥을 얻어먹습니다. 내게 하니까 예수님 감당해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돌아가라 내 딸이 병에서 나았느니라. 이렇게 마음속 헌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헌신한 사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과 나 교회와 성경과 성령과 나 관계에서 헌신이 하는 것입니다. 또 헌신은 꼭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의 이웃, 아픈 사람, 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인데, 십계명, 모세의 십계명이 it doesn't work.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뭐냐면, 넷째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으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악한 영들, 마귀, 사탄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침범하려고 한 이분을 예수님께 뺏겼으니까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생활에 어려움이 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도달하지만도 그런 걸 잘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용서하는 성도가 됩니다. 용서. 예.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도 용서는 무제한이 없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거룩한 홀리, 거룩한 족속인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산이라는 한국에 여수순천시라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가 있었습니다. 동진이와 동신이 있었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인데 북한 공산당들이 막 일어났어요. 후방 교란 사건을 벌일 때 저도 그 하나의 희생자입니다만은 총알 이마에 맞고 공산당에서 이 동신이와 동인이 고등학생과 대학생 두 아들이 같은 또래의 공산당인 안시에서라는 공산당원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살해. 그래서 두 아들을 그 공산당신에서 청이 된 후로 국군이 들어와서 이 안지에선 공산당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한꺼번 읽은 손 목사는 기독교의 용서와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정부 이러고서 편지를 내고 진정 탄원해서 이 잡혀 들어간 안재선 공산당원을 빼냈습니다. 빼낼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아침마다 밥도 같이 먹고 아들 대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두 아들 아침 앉아 먹을 때에 같이 먹던 그 밥알이, 아침 먹으면 밥알이 밥알이겠습니까? 도라리는 마찬가지지. 그러나 이 안지혜선을 끝까지 자기 아들로 사랑하고 사랑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의 용서.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자기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용서가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는 복되다 하도다.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기는 자신이라. 여러분 욥의 인내를 기억하시죠? 욥은 아들이 일곱 있었고 딸이 셋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일곱 딸 셋이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고 또 부인도 야 네가 믿는 욥아 하나님이 이 모양 같으면 난 너하고 안 살아. 버텨서 가버렸어요. 이런 욥은 그래도 참고 견디고 참고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은 적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죽은 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요한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년이 안 되어서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전에 있던 것보다 더 큰 물질로 축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인내를 배우시고 하나님에게서 축복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전도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을 받으세요. 감동.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하신 게 마태복음 28장 18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구약에서는 침례밖에 없었으니까요. 예수님도 침례 주고 받았죠. 또 그 외 사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도 전부 침례를 줬어요. 그 우리 침례교에서는 그래서 침례라는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언에 따라서 우리 교단의 모토는 성교 전도입니다. 지금 중국에 세계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낸 것이 침례교단이에요. 미국. 어떤 분은 아이고 한국 침례교 수가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가 많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틀린 견해죠. 선교사는 중국 같은 데 보내거나면 꾸준히 몇 년을 정기 생활을 보내고 꾸준히 하는 것이 그 선교예요. 한국에서는 그냥 자비로 그냥 교단에서 일시적으로 보냈다가 1년 후가 되면 없어져 버려요. 어디건 선교사들 어디로 갔는지. 그것은 선교가 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선교사들도 어린 아이들, 자녀들 데리고 현지에서 다 고생하면서 수고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한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또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텍사스의 우리 교회는 매월 침례교 지방에다가 회비라는 명목으로 선교금을 보냅니다. 그 돈이 어디 가느냐? 그게 80%는 그대로 선교사들 지원하여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가 선교가 강하다는 것이 바로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니까 침례교단에서 몇 년 내니까요. 교회들, 교인들만 되는데 아이고 건축한다니까요. 그냥 돈을 그냥 번뜩 들었어요. 그냥 이만 큰 교단에서 한번 교회한다고 헌금만 모금 운동하면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우리 이런 축복을 꼭지 마시고 우리 탈라시 하는 침례교회도 꼭 성교 그리고 전도하는 데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으로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